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내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이 힘들고 복잡하고 참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아, 그게 그런 거였어 하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확실하게 정답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헷갈린다. 그죠?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해도 좋다는 거 또 말하면서 또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서신서는 목회적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목회적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사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혼자 살아야 하나님께 영적으로 온전히 드려진 바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는 지금 결혼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게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있는데 우린 지금 도저히 같이 결혼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런 언급이 있어요. 26절에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임박한 환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확실한 그리고 아주 매우 강한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편지에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의 정황이, 성도들이 살았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BC 한 50년경을 전후해서 몇 년 사이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삶의 환경이 매우 척박해진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는지가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한 주님 AD 55년 전후라고 치면, 사실 AD 70년, 한 15년, 이 편지를 쓰고 한 15년쯤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들이 임박해 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성전이 돌이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훼파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과 더불어서 사는 환경이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려울 때 결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상황이 맞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64년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람이 때가 차면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로 여겼습니다. 아, 결혼해야지. 그게 너무도 당연하고, 또 결혼하면 아기를 갖는 거 당연한 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 달에 그 주민등록 통계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세대, 소위 세대를 보니까, 제가 숫자를 적어왔어요. 1,002만, 그러니까 1,000만이 넘는 1,002만 1,413세대가 혼자 사는 1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루는 세대 다섯 세대 중 두 세대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다, 나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나 결혼하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하는 그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결혼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아기는 어떨까 보면 결혼 5년 차 부부의 46% 정도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 5년 차의 45%, 46% 정도가 아기가 없고,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25세에서 39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가임 연령, 요즘은 40세가 넘어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렇지만 40세 미만의 가임 연령의 한 34% 정도가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령대를 25에서 29세, 확실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때, 생리학적으로 보면 사실 10대 후반이 가장 아기 낳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사고죠. 그죠? 근데 이제 25세에서 29세 사이로 보면 52%의 여성들이 아기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아기 낳으면 가르칠 게 부담이 되고 또 맞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과 아기 양육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목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부담 주지 않으면서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꼭 아기 낳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목사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아니면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우리는 묻고 확인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혼해서 아기를 갖기 원하는 그런 부부들 이 여섯 쌍 중에 한 쌍은 아기를 못 갖는 게 요즘의 형편입니다. 늦게 결혼하는 탓도 있고 일하는 여성들도 일을 하는 탓에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또 이 환경 오염이 되고 우리가 이 사는 식습관하고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이 과거에 비해서 생식 능력이 떨어졌어요. 전 세계 통계가 6명 중에 1명이 생식에 문제가 있다가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입니다. 참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처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거에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 말씀하신 바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충성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우선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을 충성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충성하나 그럼 교회에서 우리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충성스럽다의 첫 번째 뜻은 믿을 수 있답니다. 신실하답니다. 왜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뜻이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자기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을 때 경험들이 다 각각 있을 텐데요.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라는 얘기는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처음 들었던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던 평가는 뭐냐면 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였어요. 내 능력과 내 성취와 내 자격으로는 그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한 것은 오히려 거스르는 것뿐이었거든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통하여 그리고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된 현실은 뭐냐면 그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그분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은혜, 이거를 우리 제가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우리를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을 얻어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누군가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결심을 한 사람,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다 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혹은 너희들을 위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가 고린도전서 나중에 쓴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이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한다고 답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신실한 사람이 된 나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찾아가서 그 상담받고 싶을 때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상담하냐면 내 얘기를 듣고 내 의견에 맞아 하고 동의해 줄 사람, 맞장구 쳐줄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봐! 누구도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상담했다, 상의했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짜 예 할 일에는 예 하고 아니요 할 일에는 아니요 할 신실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분 말씀 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들어간 거지만 그죠? 진짜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거는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서 발견합니다. 첫째, 결혼 혼자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결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결혼은 이런 격한, 제가 원래 설교 원고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해봤다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런 좀 처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32절, 34절을 좀 먼저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강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선 질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으신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결혼의 대의, 결혼의 현실을 말해주냐면 남자가 장가를 갔으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때문에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때문에 마음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니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시집을 갔으니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불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기준하고는 아주 다른 기준을 말해줘요. 근데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신경 쓰는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염려를 하게 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그 앞에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은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디트랙션,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대비되어 있고 주를 위하여 전념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하여 전념할 수 없이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를 전념해서 섬기는 것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전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읽히기 쉽냐면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읽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전념하는 것과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야 논리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해도 죄 짓는 것 아니고 내가 다만 의견은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목회 서신서에서 교회의 장로와 혹은 집사를 뽑을 때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해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위하여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증거인 것이지 믿음에 이렇게 서로 대척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거니까. 내가 젊은 여성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아내와 남편의 그 대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서로 피차 복종하듯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교회를 사우사 흠도 점도 주름진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결혼의 대의거든요. 아, 이 참으로 신비하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 됨에 말하지만 이것은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 있고 고상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사도 바울의 그 권면,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볼 때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결혼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전념하지만 하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전념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마음을 쓰이게 되는 일이 있다 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가 하면 결혼하면 복잡한 일이 생긴다. 각오하고 결혼해라.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결혼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예외가 아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그런 일 겪는다. 더군다나 때로 그 결혼한 일 때문에 주를 섬기는 일에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신들의 현실이다. 알고 결혼해라 이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고 결혼하는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 저 지금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또 이 옥수수 그리고 이 해바라기 기름 같은 거에 전 세계 최대 생산지거든요. 여기에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을 많이 수입해다 먹었는데 이 전쟁 통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때에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간단하겠냐고요. IMF 1997년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가정이 많이 해체됐어요. 지금 결혼해야 되는 세대가 그때 해체되는 가정에서 양육받았던 자녀들이거든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 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 쉽지 않다. 우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복잡하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표정이 그걸 말해줘요. 아, 오늘은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저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힘들게 나가는 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다시 26절로 가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지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거 은근히 뭐예요? 너 가면 고생인데 내가 너희가 참 안타까우니까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느낌 느껴지세요?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해야지. 주께서 도우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결혼했어. 그냥 그러면 그냥 지내. 아유 이제 혼자 됐어. 그냥 지내. 결혼하고 싶어? 그래 해도 괜찮아. 근데 힘들 거야 결혼하면.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지금 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버텨. 버텨. 이런 뜻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바꿔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 상황 탓을 하면서 이 상황이 바뀌면 행복해질까 생각해서 뭔가를 자꾸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버텨. 쉽지 않은 권면이지만 버텨.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환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되게 혁명을 합니다. 저항합니다. 분노합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혁명을 하는 거죠. 폭력적으로라도.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대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럼 원인은 똑같아요. 이 환경이 내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정한다고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환난이 오고 있고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버텨. 이렇게 답답하죠.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버텨 하는 이 시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아주 결정적인 이 시간이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럼 뭐, 무슨 뜻인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요 29절부터 31절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렇게 묶음인데 그 묶음을 결정해 주는 괄호가 첫째가 지금 그 시대가 단, 그 때가 단축돼 있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떠한지를 성격을 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저 하염없이 막연한 미래로 지속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 끝이 확정된 시간이에요. 승리로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확정된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표현은 이런 그 의미가 이렇게가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들 그래요. 압축되었다. 그 시간이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랑과 의의를 온전히 전취하신 그 승리가 확정된 날이에요. Decision Day죠. 근데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신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근데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해서 그 시간을 빨리 땡길 수 있거나 느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조작적 행위로 그 시간이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확정되었고 주님은 그 확정된 시간과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맹렬하게 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말하는 이 외형의 헬라어 단어는 스케마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 영어로 스케마틱 드로잉 하면은 이 표현, 이 현실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약하는 어떤 그림, 이 현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스케마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구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요?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신음하는 질서를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다시 임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는 온전한 질서예요. 그 온전한 질서가 임하는 가운데 그 온전한 질서가 임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질서는 전복되어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옛 질서를 처음 질서를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 혹은 이 세상에 물건을 쓸 때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돈이 전부인 것 같다고요. 그러나 이 돈도 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력도 파워도 지나갈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울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면 울 때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쁠 때 즐거울 때 기쁜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는 결혼했을 때 결혼한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로 그냥 이렇게 느껴지냐면 거울로 비춰보면 거꾸로 비춰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늘 되비춰보라는 거죠. 뭐에 어떤 거에 근거해서 오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 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오늘의 내 기쁨도 내가 장차 누릴 기쁨에 비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내 슬픔도 그분이 결국은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오늘의 이 모든 지지고 볶는 관계들도 결국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분과의 혼인관계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삶의 영역과 행위와 구조들 가운데 그분의 뜻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를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심한 사람이 돼서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 같고 울어도 울지 않는 사람 같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을 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일에 공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거기에 함몰되거나 얽매이거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고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고 추구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걸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걸 것은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혹은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에 가서 이렇게 뭐 시스템을 좀 바꾸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런 나라들에 가면 부패도 심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바꿔보려는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그 표현 그대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면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는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은,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안 바뀝니다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안 바뀐다고 할 때 바뀌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질서가 잘못되었다면, 어디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면 지금 이 공고하게 서 있는 이 질서는 잠시 지나가는, 바뀌어야 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샬롬의 질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질서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늘 힘들어도 오늘 앞이 안 보여도 하나라도 바꿔보려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압축된 시간을 살 때 영광으로 완성될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슬플 때도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 현실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즐거워하고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할 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결혼의 현실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의 현실이 어려운 이 상황을 잘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승리로 확정하신 그분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오시고 계신 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안 바뀔 것 같은 이 현실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이유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3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의 그 길에 합당하게 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우리 삶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서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한 사람과 함께 어떤 진짜 내밀한 배우자로서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으면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도 있고 서로 합의도 했고 상황도 그러해서 그냥 약혼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싶으냐? 그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됐는데 다시 이런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결혼하고 인생이 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5월 9일에 만나가지고 6월 30일에 결혼하자고 고백했고 7월 25일에 약혼하고 9월 22일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결혼한 게 4개월 걸렸어요. 제 경험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내예요. 그런데 누군가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제 기준으로 답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선교센터에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참 아름답게 잘 살아요. 선후배 커플인데 그분들은 1년 오랫동안 학교 커플로 캠퍼스 커플로 교제를 했어요. 누군가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 애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춘하 추동 4개월은 사귀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저는 뭐라고 아니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인생 다 알고 결혼합니까? 결정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자기 입장에서 권면하기 쉬워요. 부모님들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청춘들에게 야 결혼해야지 너 지금 아빠 지금 금식기도 한다 금식기도 하시되 강요하지 마시고요. 결혼하는 것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에는 결혼조차도 혼자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다. 그런데 혼자 살고 싶은 부르심이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결혼이 안 되면 그때 우리가 할 말은 견뎌 기도하고 견뎌 일지 몰라요. 결론은 내야 되겠죠.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그저 막연히 아름답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시간이 참 어려워 그러나 그 지금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결정된 그날이 오고 있는 압축된 시간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견뎌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허락해 주실 거고 부르심 따라 길이 열릴 거야. 다른 사람 기준 삼지 말고 그 기준에 따라 혹시 슬퍼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기뻐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울한 젊은이들이 많고 스스로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젊은 시대에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서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시간들을 신앙으로 예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마침내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전부인 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다인 거로 생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경륜하시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대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상황이 현실이 그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어내며 사는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소원하옵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